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4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며칠 전에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과 어울려 지내는 것이 제일 어렵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죠. 사람 키우는 게 제일 어려운 겁니다. 사람 키우는 게 어려우니까 사람 대신에 짐승을 키우거나 꽃을 기르는 사람도 많이 있죠. 그래서 사람 다스리고 사람 키우는 것보다 짐승 키우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아마 애완동물을 그렇게 좋아하는 게 사람에 대한 실망 탓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끔은 뭐 강아지나 고양이 보고 예쁘다 그러면 제가 늘 그럽니다. 동물 예쁜 거 알기 전에 사람 예쁜 거부터 배우는 것이 먼저다. 아무리 이러쿵저러쿵 해도 사람을 키우는 것, 그 다음에 사람을 예쁘게 보는 것, 사람을 좋아하는 것, 이게 우선이다. 포기하지 말고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것부터 배우자. 뭐 이런 얘기를 제가 잘 합니다. 여러분 정말 사람하고 어울려 사는 것,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는 것 정말 어렵습니다. 혹시 위로가 될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만은 하나님에게도 그건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무슨 어려운 일이 있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셔요. 사람을 창조하신 이후에 하나님도 인간만은 마음대로 하지를 못했습니다. 애굽에서 자기 백성 만들려고 불러낼 때에 애굽에 열 가지 재앙, 어마어마한 재앙을 쏟아 부었습니다. 홍해를 가르고요. 그들에게 물을 제공하기 위해서 바위를 갈랐습니다. 그리고 온갖 뱀과 전갈이 덕시를 거리는 그 사막길을 건너서 결국 시내산으로 그들을 불러냈습니다. 얼마만큼 놀라운 이적을 통해서 그들을 불러내셨는지 모릅니다. 그 시내산에서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나만 섬기고 내 말대로 살아야 한다. 그래서 내 말대로 살겠느냐? 백성들이 그렇게 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계명을 주고 율법을 줬습니다. 그런 다음에 출발해서 가나안 땅으로 갔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시내산 떠난 지 얼마 됐다고요. 거기서 반항하다가 원망하다가 결국은 그들이 다 죽을 때까지 광야에서 40년을 방황케 됐죠. 광야에 뭐가 있습니까? 신도 닳지 않았고요. 옷도 헤어지지 않았답니다. 먹을 것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다 주어가면서 먹여 살렸습니다. 부모님들이 자식들 위해서 이것저것 뭐 잘하고 필요한 거 다 공급한다 해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었던 은혜만큼 그리 할 수 없습니다.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말씀 잘 듣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산 것 아닙니다.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어디 자기들이 잘나서 싸워 이겼습니까? 여리고성 왜 무너졌습니까? 돌아서 무너졌다고요? 여리고성이 뺑뺑이를 돌아서 무너졌다고 한달 같으면 그 다음 성에 가서도 또 돌아야죠. 다시는 안 돕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너희는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해라. 이기게 하는 건 내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전쟁 다 이기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칼에 죽은 숫자보다 하늘에서 떨어진 우박에 맞아 죽은 숫자가 더 많았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란 말이죠. 그렇게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이 하나님 잘 섬기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았습니까? 잠깐 하나님께 감격하는 삶을 살았지만은 사사시대 400년 동안 정말 수도 없이 두들겨 맞으면서도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고 반항하고 우상 숨기고 이러면서 400년을 지났습니다. 왕이 등장했던 왕정시대 400년도요. 이러니 망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그 열왕기 이야기입니다. 그다 결국은 이스라엘도 망했고 유다도 깨끗이 망해버렸습니다. 이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이웃 나라를 동원해갖고요. 징계하고 심판도 행하고요. 선지자를 통해서 사정도 하고 공갈도 하고 협박도 하고 그래도 이스라엘은 끝내 말을 안 들었습니다. 참 이상한 이야기지만 하나님도 자기 백성을 어찌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들 중에 정말 말 잘 듣고 사고 한번 안 치고 말썽 안 부리고 참 잘 자란 자녀가 있으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야 될지 모릅니다. 하나님도 어쩌지 못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인데요. 어떻게 해서 내 자식이 어떻게 그렇게 마음에 들도록 잘 자라냐? 보통 감사할 일이 아닙니다. 말 안 듣고 피동피동 애먹이면요. 아 원래 그러려니 하십시오. 그 본전치기입니다. 우리 자식만 그렇습니까? 우리는 어떻고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애먹이는 걸 보면서 어쩌면 이것이 우리 얘기가 아닌지를 늘 생각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았다 이것보다가요.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안 듣고 해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끝내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이 중요한 사실입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은 그걸 막을 자가 없습니다. 아무도 그걸 방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끝을 냅니다. 자기 백성이 다 사라지고 없는데도요. 예, 모두가 다 사라졌어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바는 끝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백성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하나님은요. 그 바벨론까지 따라가셔서 나 여기 있다라고 자기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알아들을 사람은 알아들으라고 하나님께서 여기 있다는 신호를 날 보내고 있는 겁니다.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은 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 비밀스럽게 메시지를 보내셨습니다.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있다는 신호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고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정말 능력을 발휘하는구나라는 걸 백성들 하여금 알게 하셨단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요. 온 세상을 통치하는 이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 백성들에게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하늘같이 높은 왕, 이 느부갓네살을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자기 백성을 사랑하고 있다고 고백하고 계시는 겁니다. 느부갓네살이 정말 대단한 왕이었습니다.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후세인요. 이 느부갓네살의 영광을 다시 한번 더 재현해 보겠다고 욕심을 부렸던 왕이었죠. 적어도 그 바벨론 역사에 가장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아수르와 이집트를 격파하고요. 당시 온 세상의 패권을 다 차지해버렸습니다. 유다를 세 번이나 침공해서 결국은 멸망시켜버렸습니다. 유다 옆에 있던 두로, 정말 튼튼한 요새처럼 만들어져 있던 두로를요. 13년 동안이나 포위해 있다가 결국은 멸망시켜버렸습니다. 주변에 있던 수리아, 모압, 암몬 등도 다 정복해버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포로로 잡아온 그 백성들을 동원했어요. 바벨론 대성벽. 정말 어마어마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궁전을 세우고 산당을 세우고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고 불렸던 그 공중정원까지 고향을 그리워하는 아내를 위해서 고향에 있는 산과 같은 그런 공중정원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적어도 바벨론을요, 하무라비 시대 이후에 최대의 판도를 가진 강대한 나라를 만들었으므로 이런 왕이 오만 방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보기에 오만방자할는지 몰라도 본인이겠느냐? 뭐 당연한 이야기일 겁니다. 도무지 두려운 것이 없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왕이요. 이렇게 잘 나가고 있을 때 소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거의 대부분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에게요. 포로 생활이 70년 동안 지속될 거라고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미리 전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70년요. 참 긴 세월입니다. 그 70년 동안 민족이 없어지지 아니하고 동화되지 아니하고 그래서 돌아온다는 게 그것만 해도 참 기적적인 일입니다. 우리나라 일제에 35년간 있었습니다. 그거 얼마나 큰 영향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때를 아직도 다 못 벗은 것 같습니다. 해방된 지가 벌써 50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70년 동안요. 소위 하나님의 백성이 도대체 이게 뭐냔 말입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정말 대단한 인물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대단한 인물은 누구입니까? 이름도 잘 나오지 않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 이름도 잘 모르는 그 백성들, 그 백성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대단한 인물들인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그들에게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어서 느부갓네살 왕을 쥐고 흔드는 겁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의 입으로요. 하나님은 정말 대단하신 분이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4장 우리가 본 말씀 중에서 2절, 3절 한번 보세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여.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여.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누구 말입니까? 느부갓네살의 말입니다. 어느 나라 이야기입니까? 자기 나라 얘기가 아닙니다.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대단한 왕, 느부갓네살 왕의 입을 통해서 그분이 위대하고 그분의 나라가 영원하다고 말하는 이 고백을 듣게 하는 겁니다. 비록 포로로 잡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요. 이 백성들에게 들으라고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으라고 누구의 입을 통해서요? 그 위대한 느부갓네살 왕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게 하시는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왜 이런 조서를 천국에다가 내립니까? 그가 이상한 꿈을 꾸고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해 줬는데 나중에 그 꿈대로 그대로 다 되었기 때문입니다. 4절 보십시다.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이 말은 느부갓네살이 온 세상을 점령하느라고 전쟁을 치르고 이런저런 일들을 다 끝내고 난 다음에요. 나라가 온전히 태평해졌을 때 말하자면 하고자 하는 모든 일을 다 이루어놓고 자 이만하면 내가 얼마나 위대한 왕인가라는 자부심에 가득 차있을 그때에 꿈을 꾼 겁니다. 그런데 자기들 나라에 있는 박사들을 다 불러서 꿈 얘기를 했는데 그 꿈을 해석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해석을 했어요. 그 꿈의 내용이 뭡니까? 꿈에 보니까 거대한 나무가 하나 자라났습니다. 하늘 꼭대기까지 이르렀고요. 땅끝에서 보아도 보일 만큼 거대한 나무가 하나 자라났습니다. 잎사귀가 아름다웠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뜨거운 사막지대를요 완전히 그늘로 덮을 수 있는 거대한 나무였죠. 그 나무의 열매가 얼마나 많았길래 모든 들짐승, 새, 짐승들을 다 먹여 살렸다고 말합니다. 정말 거대한 나무였었죠. 하늘의 순찰자가 내려오더니 그 나무를 완전히 밑둥치만 남기고 싹 베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꿈 안에 그 꿈의 해설까지 붙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꿈이냐 그랬더니 17절 한 문장 지나서 한번 보세요. 17절 중간쯤이에요. 그 꿈, 이런 꿈의 의미가 뭐냐니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가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데 자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자기 외에 누가 왕이 될 것이며 자기 외에 누가 누구에게 이 권리를 준단 말입니까? 그런데 자기가 꾼 꿈에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방금 보면 이 꿈이 무슨 뜻인지 해석이 될 것 같은데요. 다니엘처럼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도 우리가 봐도 이 꿈이 무슨 꿈이겠다 짐작이 갈 것 같은데요. 쉬운 꿈이란 말이에요. 박사들이 왜 해석을 못해냅니까? 무슨 뜻인지 해석이 됐다 하더라도 왕 앞에 감히 그 말을 할 수 없는 무서운 꿈이었습니다. 감히 말 잘못 꺼냈다가는요 바로 대역죄인이 되거나 그 자리에서 처형당할지도 모릅니다. 왕이시여 당신이 왕의 자리에서 쫓겨난다는 뜻입니다. 이 말을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쉬운 꿈을 감히 다른 박사들이 전혀 해석을 해내지 못했습니다. 아마 무서워서 그랬을 가능성이 많죠. 그런데 다니엘이 불려가서 그 꿈을 해석을 합니다. 25절 한번 보십시다. 정말 왕에게 하기 어려운 해석을 그대로 합니다. 25절에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일곱 대를 지날 것이라. 일곱 대는 7년을 의미합니다.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왕이 쫓겨난다는 겁니다. 그 일을 통해서요, 나라를 다스리는, 진정으로 나라를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에게 나라를 주신다는 것을 왕으로 하여금 알게 하려고 그러시는 겁니다. 무서운 말입니다. 그 말을 듣고, 이 느부갓네살이 어떤 느낌이 들었었는지 반응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다니엘에게도 아무 일이 없었던 거 보니까, 왕이 납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12달이 지난 후에 이 다니엘이 해석해 준 대로요. 느부갓네살이 정신병이 들었던 겁니다. 자기를 마치 소처럼 여기는 이런 정신병이 있다고 그러네요. 자기를 소처럼 여기고 소처럼 기면서 풀을 뜯어먹고 7년을 지났습니다. 그렇게 7년을 지난 후에 다시 정신이 돌아온 거죠. 돌아온 후에 천국에 조서를 내렸습니다. 하나님이야말로 위대하신 분이시다. 그분이 나라를 다스리시는 분이다. 그러면서 천국에 조서를 내렸던 겁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전 세계를 통치하는 이 느부갓네살, 하늘 같은 왕을요. 그 높은 위치에 올리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를 완전히 바닥으로 짐승처럼 낮춰버리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미리 예고하고 그 일을 그대로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하신 분이시다. 그걸 자랑하고 싶어서요? 하나님이 뭐 할 일이 없으면 느부갓네살을 붙들고 내 위대함을 한번 볼래? 이러시냐고요? 그건 아닙니다. 누굴 위해서요?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요. 포로로 잡혀가서 도무지 희망이 보이지 않고 절망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자기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들었다 놨다고 계시는 겁니다.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렇게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이 말 듣지 않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더 이상 선지자 보내기를 하나님께서 포기하셨습니다. 이제는요, 느부갓네살을 들었다 놓았다 이러면서 이를 이 입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들었을까요? 알아들었다면요? 비록 애굽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을지라도 절망할 이유가 없었을 겁니다. 예레미야가 말씀하신 대로 70년이 지나면 돌아온다고 했던 그 말을 믿을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알아듣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자기들이 포로로 잡혀올 때요, 성전이 무너지고 이스라엘 유다가 완전히 망할 때 자기들이 섬겼던 하나님은 무능한 신이라고 생각하기도 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고 생각하고 자포자기하고 살았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을 여기까지 찾아오셨어요. 나 여기 있노라고요. 내가 너희를 돌아보고 있노라고요. 이렇게 간접적으로 그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선지자들이 전해준 그 회복의 말씀을 알아듣고 그것을 기다린 사람이 또 있었다는 사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귀를 알아들은 사람이 있었다는 건 참 행복한 일입니다. 여러분, 어느 날 다윗이 예레미야가 전해준 그 글을 읽다가요. 가만히 있어봐. 70년이면 돌아간다 했는데, 70년이 다 돼가는데? 그걸 생각하고 기도하는 장면이 뒤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70년이 다 됐어. 그럼 기도해야 돼. 그리고 기도하는 장면이 뒤에 나온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알아듣고 그날을 위해서 준비하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전해주시는 메시지를 알아듣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나라를 평정하고 가장 높은 위치에 서 있었던 느부갓네살이 역사의 주인공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이 아무리 위대한 왕이 되고 아무리 큰 제국을 만들었다 해도 그를 높였다가 낮출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외견상 역사의 주인공이 느부갓네살 같아 보이지만 느부갓네살은 그냥 엑스트라일 뿐이고 배우일 뿐입니다. 나타나지 않으면서 그 뒤에서 이것을 주관하시는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다. 이걸 자기 백성들이 명확하게 알도록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누구들이라고요? 자기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누가 들어야 되느냐 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알아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은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뭐하고 이건 하나님 눈에 그렇게 보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자기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학교에 아이들이 수없이 많아도요, 엄마 눈에 보이는 아이는 자기 아이 아닙니까? 우리 주변에 이런저런 모습들이 많이 드러나고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간다 하더라도 하나님 눈에 보이는 사람은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경제가 어렵다고 정말 야단입니다. 정말 어려운 건 맞아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는 게 무슨 말씀인가를 새겨 들을 귀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남의 일입니까? 우리가 생각을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주의 깊게 살피지 않을 때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새겨 듣고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말이라도 우리 귀 기울여야 합니다. 사람들이 이 경제 어떻게 본다면 허상 비슷한 이 허상과 같은 이 경제 여기에 너무 매달리고 엉뚱한 탑을 많이 쌓았다는 겁니다. 기초가 약한 피라미드를 너무 많이 쌓았습니다. 언젠가는 무너질 수 있는 것들을 너무 높이 세워 올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렇게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것은 이미 예견한 사람들도 있었다고 그럽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새겨 들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요즘 신문 한번 보셔요. 부정한 돈을 얻어먹었다가 사라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요. 남의 얘기입니까? 우리와는 아무 상관없는 고약한 인간들의 이야기입니까? 저런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를 새겨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우리는 그런 돈을 어떻게 했을 것인가를 생각해 보셔도 보셔야 합니다. 남을 욕하기 이전에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달라가는 연예인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도 비일비재합니다. 선교사들이 참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교회들마다 참 어려운 교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일들을 들을 때마다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슨 의미냐, 무슨 메시지가 거기에 담겨있느냐를 늘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권리이기도 하고 또 의무이기도 합니다.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이 말씀은요, 모두가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은 아니었습니다.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만 통하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습니까?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전해주시는 그 메시지를 누가 알아듣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귀에만 들립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지난주에 여기 조그만 연주에 올라갔다가 우리 청년 한 분을 만났습니다. 여기 클라리넷 부는 이태성이라는 친구 있죠. 전에 저도 이 연주회에 섰는데 못 보셨어요? 하고 묻는 거예요. 우리 교회 오기 전입니다. 전에 가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모를 때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랬어요. 아는 사람이 무대에 서면 보이는데 모르는 사람이 무대에 선 거는 안 보여. 제가 여러 번 섰는데요. 여러 번이 아니라 수없이 써도 아는 사람이 쓴 것만 보이지 모르는 사람이 쓴 건 안 보이는 법입니다. 그럼 그렇죠? 만약에 원래 연주에 이 친구가 서게 되면요. 우리 그 가면요. 섰네. 딱 보입니다. 여러분 아는 사람만 보이는 법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성도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하셔도 그게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수신 장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방송국에서 드라마를 만들고 그걸 전파로 내보내기까지요. 얼마나 돈이 많이 드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수고가, 얼마나 많은 장비가 필요한지 모릅니다. 그렇게 해서 내보내도 우리 집에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수신장치가 없으면요? 못 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런저런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사람이 그 말씀을 알아듣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수신장치가 우리에게 있을 때만 알아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들을 수 있는 그 장치가 뭡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어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수신장치가 없으면 어디 겁니까? 늘 다른 사람에게 물어야 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하라고 합니까? 다 그렇게 물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기억하면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성경 말씀과 비추어가면서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겁니다. 아, 하나님 좀 쉽게 말씀하시지 왜 그렇게 어렵게 말씀하세요? 이거는 이런 거고 저거는 저런 것이다 하고 우리에게 바로 말씀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성경이 기록되기 전엔 그랬습니다. 성경을 기록하셔서 우리에게 전해주셨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다 담겨 있고 하나님의 생각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가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셨습니다. 스위치 안 넣고요. 안 보인다고 자꾸 발로 차면 어떡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말 안 들으니 더 이상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 전하시는 것을 중지하시고요. 그냥 훈련소 집어넣는 것하고 좀 비슷하지 않나 싶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훈련소 들어앉아 있습니다. 훈련소 보내놨는데 또 부모가 따라가가지고 잘하나 뭐하나 필요한 거 없나 그러고 자꾸 이러면 이거 훈련 안 되잖아요. 걱정스럽고 염려스럽지만 훈련소는 따라가는 법이 아닙니다. 옛날에 우리 어른들 보면 또 비슷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딸 시집 보내놓고요. 옛날 우리 어른들은 그 사돈 댁에 그렇게 안 갔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우리 장인 어른이신데요. 돌아가실 때까지 우리 집에 한 번도 안 왔습니다. 한 번도 온 적이 없어요. 딸을 시집 보내놓고 잘 사는지 어떻게 사는지 걱정이 안 되겠습니까? 그죠? 걱정은 하고 염려는 하면서도 그 사돈 댁에 왜 안 들릅니까? 일단 보냈으니 힘들거렸더라도 잘 이겨내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상태에 들어가도록 해놓고요. 직접 안 나타나시는 거예요. 단지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너희들을 주목해서 보고 있노라. 잊지 말라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통해서 또 이 느부갓네살 왕을 그 뒤에 다 나온 다른 왕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만 언뜻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친히 나타나시지 않으셔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성도는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참 부러운 사람들 많이 있죠. 아무리 부러운들 느부갓네살만큼 대단한 사람이겠습니까만은 그래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눈을 돌려보면 참 부러운 사람들이 많은 법입니다. 두려운 사람도 많이 있는 법입니다. 회사 사장님도 있고 직장 상사도 있고요. 아니면 잘 사는 이웃도 참 부러운 사람입니다. 잘나가는 사람도 많은데 이런 모든 사람들을 한마디로요. 전부 느부갓네살입니다. 느부갓네살의 아류, 느부갓네살하고 비슷한 존재들이다. 그런 뜻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돌아보기 위해서 사용하신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눈에는요, 그런 분들이 소중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눈에는 자기 백성이 소중한 겁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에게 있어서 소중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도저히 믿을 수 없었던 그 포로로 가서 살아야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나 여기 있노라. 온 세상을 주관하는 그분이 바로 나 하나님이니라라고 메시지를 전해줘야 할 필요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계실까요?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줘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만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겠느냐 그 말입니다. 드렸기도 합니다만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전하시는 메시지는 대부분의 메시지는 그리스도인이라면서 하나님의 자녀라면서 그렇게 살아서 되겠느냐라는 책망을 더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왜 그런 거 아닐까요?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요. 교회를 향해서 고운 시선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의 그 비평하는 눈, 그 사람들의 욕하는 그것들을 보면서 교회가 반성해야 될 부분이 참 많다. 그분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해주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행을 가던 버스 안에서 손님들끼리 사왔던 모양이죠. 한 사람이 그걸 뜯어말린다면서 했는 말이 이랬답니다. 여기가 교회가 싸우기는 왜 싸우노? 이랬답니다. 진짜일까? 아니면 누가 지어낸 말일까?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가 교회가 싸우긴 와 싸우노? 이 말이 왜 나옵니까? 불신자들 눈에 교회가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되어가는 이런 현상들을 바라보며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말씀은 어쩌면요, 너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게 살아서 되겠느냐라는 책망의 말씀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서 참 두렵기도 합니다. 부디 이 땅에서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눈에는요, 여러분들이 소중합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말씀하시고 싶은 대상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 관리하라고 얼마나 바쁘시겠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만 하나님의 관심이 쏠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만 바라보면 하나님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바라보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거기에 보일 것입니다. 때로는요, 무엇 때문에 이런 세상이 빠져서 허우적거리느냐라고 하는 책망도 들릴지 모릅니다. 또 어떨 때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사랑하노라라는 메시지가 들려올지도 모릅니다. 어떤 것이든 우리 주변에 되어가는 이 모든 일들을 바라보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사람을 보면 실망스러워요. 세상에 돌아가는 일들 보면 답답해요. 때로는 견디기 어려울지도 모릅니다만은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뭘 하려고 하시는지를 발견할 수만 있다면 말을 바꾸면요 이런 일들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포로 생활도 거뜬히 이겨나갈 수 있는 겁니다.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위로하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위로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순종하지 않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포로로 잡혀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거기까지 따라가셔서 이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도 자기 백성들에게 귀한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느라고요. 나라를 다스리고 왕을 세우고 허무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말씀으로 자기 백성들을 위로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에 이런 일 저런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귀한 성경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의 그 누구도, 세상의 그 무엇도 부러워하지 않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로지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만이 우리에게 차고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큰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